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라크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코트에 빨간 넥타이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만난 미군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5천 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해외 파병 미군 장병들과 화상 대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라크 방문은 그가 이라크 철군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남북한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점에서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착공식에서 북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김윤혁 부상은 착공사에서 북남 철도도로 사업의 성과는 옹결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현미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설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 물류 비용을 절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단으로 대립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측에서는 정부 관계자 이외에 이산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25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군영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기고 한 곳이 파괴되고 군인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대부분은 시리아 공군 방어망에 의해 레바논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시리아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에서 발사된 대공 미사일에 대응해 이스라엘 군 방위 체계를 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레바논 영토에서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이 다마스쿠스 서남부 지역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당수 미사일이 헤즈볼라와 이란의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내년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6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회의 석상에서 러시아군은 2019년에 새로운 신형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미사일을 러시아 남서부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국방당국은 이 미사일이 극동에 있는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올 3월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비롯한 신형 전략무기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명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26일 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북부 텐진에서 인권변호사인 왕취 안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왕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2015년 200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잡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법원 밖에서 20여 명의 사법경찰이 지키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의 외교관을 비롯해 기자와 지지자들의 재판정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이 와중에 왕 변호사 지지자 한 명은 공안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또 왕 변호사의 부인 이원주 씨도 보안 요원들이 전날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봉쇄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리 씨는 남편의 국선 변호사로부터 재판이 시작됐다고 들었지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에 대한 신임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무누신 재무장관을 신뢰한다며 그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세계 최고라며 지금이 싼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주입니다. 12월 2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 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착공식이 26일 북한 측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1.5에서 3.5m,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착공식이 26일 북한 측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단절된 남북한의 길을 다시 연결한다는 상징성이 크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과 주변국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이날 축사에서 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철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70년 가까이 굳게 문 닫혀있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도는 시공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까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그 편익을 남북한이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착공식이 역사적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제재 해제 의지를 우회적으로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북남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려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날 착공식엔 중국과 러시아, 몽골, 유엔 측 관계자 등과 개성이 고향인 올해 86살의 김금옥 이산가족 할머니도 참석해 무척 감격해했습니다.
계속 놓여줘서 정말 남북의 평화의 날개가 두만강, 압록강까지 호를 육로로, 길로, 철도로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이 철도가 완공이 돼서 기차를 타고 개성역에 가서 내려서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남북한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 사업에 합의했고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뿐 아니라 대륙과 연결된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건 서로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오늘은 착공식이지만 이게 남북한의 사실은 끊어져 있는 경제 협력을 잇는 거잖아요. 잇는 거고 남북 정상이 연내에 첫 공시로 다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신뢰 구축에도 저는 기여하는 거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철도 연결이 가져올 수 있는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우리 경제 우리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 전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첫발을 내디뎠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추가 조사 작업이 필요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유진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 준비와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철도도로 조사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 그걸...
설계에서부터 현대화 수준, 노선, 사업 방식 등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지연이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검증 약속, 그런 것에 대한 진행, 이런 것이 이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철도사업 예외 조치를 승인받아서 실질적인 공사가 이어질 때 그때 이제 저희 철도 연결 사업도 제대로 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는 거죠.
한국교통대학교의 진장원 교통대학원장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기반은 착공식으로 마련됐지만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적다는 게 또 하나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남북 경협 기금으로 현재 무슨 보수를 갖다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비축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금액적으로도 분명히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남한이 이제는 혼자서 이 총대를 다 메려고 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잘 설득하고 그 이제 공조를 해서 미국하고 공조를 잘 해가지고 유엔의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식으로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북한의 철도 상황은 현재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철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온 관계자들은 경의선의 경우 최대 시속 50km, 동해선은 30km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복선이 아니란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장원 원장은 북한 철도의 복선화가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이 단선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속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남한의 철도는 대부분의 철도가 복선 내지는 아주 빈번한 곳은 3복선, 4복선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의 4등 정도의 고속철도 운영 국가인 거고요. 그래서 남한의 고속철도의 기술력은 거의 세계의 탑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평균 시속 200km 이상 최대 270km 정도인 KTX 고속철을 경의선 고속철을 통해 중국 고속철과 연결하면 서울과 베이징을 5시간 만에 주파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노반과 레일의 유지 보수조차 안 된 북한의 철도를 개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등을 통해 사람과 물류 모두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봉현 부소장은 이런 개보수엔 일부 지적처럼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부담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저속열차의 경우 2천억 원, 미화로 1억 8천만 달러 정도 안팎이면 북한의 철도 개량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의선 현대화 비용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할 경우 거의 8조 원, 미화로 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국책기관의 보고도 있어서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김두월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지난달 북한 철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철도 낙후성 때문에 한국 수준의 철도를 만들려면 새로 철도를 까는 수준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다른 견에 대한 공방은 착공식이 열린 26일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과 착공식에 불참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 번영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착공식은 사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림도 잡기 어려운 사업 계획도 없는 착공식입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내년 초 철도와 도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서 남북한이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비오이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남북교류와 미북 정상회담 등 2018년에 역사적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압박은 중요한 지렛대로 계속 남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추구와 지속적인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광범위한 비난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이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같은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올 연말 사퇴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에서 대북 압박 작전을 주도했고 매티스 장관은 미한 동맹과 함께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두 인사의 주요 역할을 되짚어봤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There's no personal reasons. I think that it's just very important for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when it's time to step aside.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헤일리 대사는 공직자는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짧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 출신인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 대사로서 북한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자신도 대사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를 꼽았습니다.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일리 대사는 재임 시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4건의 채택을 주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제한, 북한 노동자 귀환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인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는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했고 11월 ICBM 발사에는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대사 등과 여성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강제 북송 피해 탈북 여성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You may believe that you are hidden from the world and that we cannot know your pain. But we know from our own research.
또 지난해 12월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결과라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인도 이민자 출신으로 최연소 주지사를 지낸 여성 정치인인 헤일리 대사는 미 언론 등에 의해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며 2020년 대선 출마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인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철군 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갈등 속에 퇴임하는 매티스 국방장관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We are going to appoint Mad Dog Mattis as our Secretary of Defense.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의 인선을 깜짝 발표했고 매티스 장관의 임명을 위해 현역 군인을 바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 적용을 받는 노력까지 기울였습니다. 해병대 4성 장군이자 전략가로 불렸던 매티스 장관은 동맹과의 관계, 외교와 군사 간 균형을 중시하며 트럼프 정부의 국방 분야에 안정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당시 매티스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군사 옵션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북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영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괌 타격 위협을 벌였던 지난해 8월,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에는 우리는 많은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매티스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받던 지난해 8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군사적 방법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실행 가능한 군사적 선택 방안을 통해 국무부의 외교정책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가 최대 압박 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매티스 장관은 미한 연합훈련 조정으로 대북 외교를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해병대 연합훈련 등 대규모 정례 훈련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역량이 여전히 위협이라면서도 내년 3월에서 4월로 예정된 미한 핵심 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연습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은 동맹 문제와 관련해 종종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자는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작성하려 했던 것을 매티스 장관이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퇴 서한에서도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매티스 장관의 사퇴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고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부장관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초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에 힘을 실으면서도 역대 가장 많은 독자 제재를 부과하면서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겨냥한 다양한 제재와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한 맞춤 압박 기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북한에 가해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함지아 기자가 뒤집어봤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총괄해온 유엔 안보리. 지난해 네 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었던 올해에는 단 한 건의 제재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재에 관한 한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마치 유엔 제재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예년보다 훨씬 자주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은행의 해외 지사 등에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 등에게 첫 독자 제재를 가한 뒤 2월에는 56개 기관과 선박 등을 제재하는 사상 최대의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까지 제재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건의 제재를 쏟아내며 대북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총 9건의 독자 제재를 발표한 미국이 대화가 이어진 2018년에는 오히려 2건이 많은 11건의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부과한 대북 제재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북한의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전체 11건의 제재 중 북한의 유류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6건에 이를 정도로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활동이었습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very focused on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in particular and ship-to-ship transfers of oil and coal to get around.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자를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율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미 올해 중순 상한선 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이런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의 제재 방식을 탈피한 점도 올해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통상 미국은 독자 제재를 가할 때 재무부가 해외 자산 통제실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미 법무부가 제재 대상자를 기소하거나 제재와 관련된 주의보를 내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정권의 돈 세탁 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기업에 대한 몰수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에만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박진혁 등 북한 해커가 기소되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이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국무부가 올해 2월과 7월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북한과 관련한 두 건의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을 당부했는데 이 역시 기존과 달라진 범정부 차원의 공조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제재는 안보리의 제재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e additional U.S. sanctions are really very minor. You know, they attract a lot of attention because they're politically important. You know, they tell North Korea we're still raising.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를 계속 하는 건 북한에게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더 이상 제재를 가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도 제재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압박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미국의 제재가 기존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So sanctions don't have to be continually increased. I think they're at a high level already. Those are in place and most countries are abiding by them.
제재라는 건 매번 강화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이미 수위가 충분히 높고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 목적은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는 견지에선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대북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런 분위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제재 완화나 해제와 관련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에 부과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d love to take the sanctions off, but they have to be responsive too. It's two-way street. But we're not in any rush at all. There's no rush whatsoever, you know.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북한 역시 반응을 보여야 한다며 이건 양방향 도로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같은 달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진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선 프랑스와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나라들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전까진 제재가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최근 BOA에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ven if they are able to find ways to evade them, it increases the cost to them of getting what they need. They didn't have sanctions and didn't have to have all these different ways to get around them.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자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없다면 지금처럼 여러 방법을 동원해 물자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비용도 저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역시 연료 제한을 명시한 안보리 제재 결의로 인해 원유와 정제유의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떤 제재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 방법이 생기게 된다며 제재 자체의 효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f course, with any sanctions, the longer they're in place, the more people learn to wiggle around them. So there's also it's also clear that there's more.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에는 밀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일부 공식 무역도 어느 정도 재개될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또한 퇴임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갈등했음을 시사하는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관련 사안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할 정도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Okay? Many, many of the 28, many,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Most of them, but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을 잘 대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또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잘 사는 동맹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을 거론했습니다.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설명에 100%를 부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They should pick up all the expense.
이번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연내 타결이 불발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한국과의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증액 규모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10차 회의 이후에도 실무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커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각종 미군 기지의 건설 비용, 군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8억 1,700억 달러, 이를 토대로 미국은 한국이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토지와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의 지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훨씬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보다 분담금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지금보다 1.5배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앨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한국에서 열린 송년 미한 우호의 밤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미한 동맹을 위해 한국이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고마움을 느끼지만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재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도 대응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MA가 이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한국의 분담금은 해마다 평균 2%에서 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달 말 종료됐는데 당시 협정을 보면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인상률을 적용하려는 미국 측과 한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양측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이 합의됐는데 이를 위한 추가 발굴 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내년 봄 발굴 재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유가족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포로 실종자 가족 연합 회장인 릭 다운스 씨는 미군 유해 송환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four bullet point on the agenda, which involves the return of remains, is a standalone aspect of the.
다운스 회장은 최근 VOA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해 송환 문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네 번째 항목의 독립 조항이라며 후속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추가 유해 송환이 어렵게 되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운스 회장의 아버지는 1952년 1월 탑승했던 전투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한 뒤 실종됐습니다. 북한 땅에는 5,300여 미군 유해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현재 북한 측과 서신 등으로 내년 봄 유해 발굴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최근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미북 유해 발굴 협상에 참여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내년 유해 발굴 재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I'm not optimistic at this stage because I think absent real progress on the security issues,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reassemble the special.
북한은 안보 측면에서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유해 발굴에 미군과 함께 협업할 자국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상당수 유해를 확보한 상황임에도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8월 일부만 송환하고 나머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Kim Jong-un is holding those remains hostage to use for negotiations to ge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측이 올여름 협상 당시 유해 200여 구의 송환을 논의했는데 55개 상자에 담긴 유해만 돌려보냈다며 이는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유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종교단체가 최근 성탄절 축하 동영상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동영상에는 북한 기독교 신자들이 미사와 예배를 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기독교 박해가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최근 성탄절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한국 정교계에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 정교인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 인사를 보냅니다.
약 1분 4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북한 내 종교시설인 장충성당과 봉수교회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성탄절 기념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한국에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백악관 성탄절 연회에 초대됐던 탈북민 지성호 씨는 BOA에 북한에 있을 때는 성탄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이제 몰랐고, 그리고 뭐 종교도 이제 몰랐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몰랐는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종교 특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persecution of Christians has no rival on the earth. It is unforgiving, systematic.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말 국무부 주최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의 탄압은 지구상에서 견줄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해 기독교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처형되거나 가족들과 함께 북한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접근법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억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기독교와 같이 서방과 관련 있는 종교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체포해 고문하고 구금하며 심지어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됐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지현아 씨는 국무부가 10월 말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북한 보위부에 뺏기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처음에 오라고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5시간 동안 고문을 했죠.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가운데 일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구금되는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곧 당사자의 신앙과 관계없이 기독교 신자의 친척까지도 함께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올해 초 발표한 2018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적대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가 함께 했었죠.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9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 낮에는 영하 12도,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6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 풍산 아침에는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 영하 16도. 장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3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겠고 서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에서 4미터, 서해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12월 27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라크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코트에 빨간 넥타이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만난 미군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5천 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해외 파병 미군 장병들과 화상 대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라크 방문은 그가 시리아 철군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남북한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착공식에는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김윤혁 부상은 착공사에서 북남 철도도로 사업의 성과는 온결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미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설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 물류 비용을 정밀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단으로 대립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측에서는 정부 관계자 이외에 이상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25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 군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기고 한 곳이 파괴되고 군인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대부분은 시리아 공군 방어망에 의해 레바논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시리아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에서 발사된 대공미사일에 대응해 이스라엘 방위군 방공체계를 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정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 간축소는 레바논 영토 상공에서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이 다마스쿠스 서남부 지역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당수 미사일이 헤즈볼라와 이란의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내년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6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정부의 석상에서 러시아군은 2019년에 새로운 신형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미사일을 러시아 남서부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국방당국은 이 미사일이 극동에 있는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올해 3월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비롯한 신형 전략무기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명한 인권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26일 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북부 텐진에서 인권 변호사인 왕지 안창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왕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2015년 200여 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잡아들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날 법원은 법원 밖에서 20여 명의 사법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의 외교관들을 비롯해 기자와 지지자들의 재판정 접근은 제한됐습니다. 이 와중에 왕 변호사 지지자 한 명이 공안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또 왕 변호사의 부인 리원주 씨도 보안 요원들이 전날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봉쇄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